우리는 지난 시간에 시험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런 삶 가운데 역설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험이란 단어가 이 헬라어 페이라스모스란 단어가 대단히 복잡한 그 의미를 지니고 있고 중의적인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련이라는 트라이얼이라는 그 의미도 포함이 되고 있고요. 또 유혹이라고 할 수 있는 템테이션도 시험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테스트인 시험 역시 이 단어 안에 모두 걸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 살펴보지 못했던 미진한 부분을 잠시 살펴보면 17절부터 18절에서 유혹과 관련된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서 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에 야고보사도는 16절 말씀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유혹 가운데 빠뜨려서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은 왜 생긴다고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탐심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원죄의 그 뿌리와 같은 그런 내용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유혹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근거를 야고보 사도는 제시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유혹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17절부터 1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종류의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은사를 기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사와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또 빛들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요, 그 영원한 찬란한 빛이시기 때문에 그림자 영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은 변함이 없고 신실하게 한결같이 사랑하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으시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사각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빛들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또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야고보서 1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예,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낮에도 살펴봤던 말씀 중에 한 구절이죠. 하나님은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대단히 야고보 사도는 히브리적인 정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라는 것보다 대단히 관념적이고 또 아주 굉장히 큰 우리의 생각과 사고의 그 틀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시야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첫 소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가장 귀한 첫 예물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최고의 것이 바로 첫 소산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가장 존귀한 존재로 빚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향한 선한 의지와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장과 성숙의 자리로 우리를 세워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와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녀야 할 자세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면 과연 우리는 우리 쪽에서 어떤 반응과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걸까요? 말을 되도록이면 안 해야 된다는 걸까요? 어떠십니까? 이 본문의 시작은 유대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이 격언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격언은 구약과 유대교 문학에서 흔히 발견되는 아주 유명한 격언입니다. 사람의 언어 생활, 말과 들음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18절에 나왔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과 진리의 말씀과 비교해서 인간의 언어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메신저를,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모든 정보에 노출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생각과 우리 가치관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첫 열매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 듣기는 속히 하고. 그러니까 이 들어야 된다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의 언어와 모든 정보를 들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의 과정이 순간적인 현상으로 그치지 않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여러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하는데 그 첫 번째 과정이 바로 우리의 변화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 말씀이 들려지고 변화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훈련들, 그러니까 예배 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의탁함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듣기는 속히 하고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 말하기는 더디하며. 예, 말의 전달 속도를 천천히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급하게 자기의 의견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고집만을 내세우지 말라라는 것이죠. 너의 경험과 너의 지식과 너의 성향에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옳다라고 얘기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계속하여 자기의 주장만을 내세우는 사람은 논쟁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이 어떤 지위에 있든지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학력 수준이 어떻든지 가진 재산의 유무를 떠나서 겸손히 적은 소자 한 사람에게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겸손하게 기다리고 받드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경험과 지식으로 무장하여 자기 고집과 자기 논리에 빠져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더 이상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너의 생각의 메커니즘을 멈추라라고, 브레이크를 걸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바로 무엇입니까? 성내기도 더디하라. 잘 되세요? 저는 아들들만 보면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게 잘 되는 대상이 있고 안 되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앞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잘 되시는데 혼자 있을 때나 내가 싫어하는 대상에게 이러기 쉽지가 않죠. 감정의 격분의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분노와 증오의 감정으로부터 날마다 자신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내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두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내기도 더디하라라는 말씀의 근거가 20절에 오늘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왜냐하면이라는 그 헬라어 가르라는 이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성내기도 더디하라. 왜냐하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대요. 네. 이 사람이 성낸다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감정의 표출을 의미할 때 이 성냄이 있는 것이죠. 또 보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사회가 불의합니다. 그 사회를 보고 의로운 분노를 품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정하시는 기준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의 성냄은 사람의 의분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성냄은 비록 의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을 반영하는 의를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의분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입해가지고 분노를 표출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노선이나 자신의 가치관이나 자신의 성향과 자신이 보는 관점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지 않는 시대와 사회와 정치 지도자들과 교회 리더들과 주변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이건 아니지! 라고 생각하실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쓰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 친한 친구가 어릴 때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님한테. 어머님이 신실한 크리스천이신데요. 이 친구가 되게 어릴 때부터 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늘 어머니께서 이렇게 어떤 그 억압을 주셨냐면, 야, 신앙이 좋은 사람은 말을 많이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말을 많이 하면 성숙하지 못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무런 이거는 기독교적이지 않는 거예요. 이 친구는 결국에는요, 말을 잘하는 이 티칭의 연사가 있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이렇게 세상적으로도 쓰임을 잘 받고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성숙함을 나타내는 척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안에 그런데 이러한 잘못되어 있는 그런 이게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닌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마치 이것이 진리인 양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두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었다면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라고 했습니다. 네, 앞에 한 가지가 더 있었죠. 듣기를 속히 하고는 바로 어떤 듣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대한 내용이 이제 21절과 22절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논리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을 시작하는 접속사가 그러므로라고 그 앞달락에 있는 첫 번째 그 내용들에 걸려 있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는 여러분들 한 가지에 대해서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전자가 있습니다. 이 주전자에 더러운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전자에 깨끗한 물을 담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거를 깨끗하게 이걸 다 버린 다음에 닦아낸 다음에 쓸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속에 와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는 것이 먼저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옷에 붙어 있는 더러운 때를 가리킵니다. 여러분들 하얀 옷을 입었어요. 여기에 김치 국물이 튀었어요. 여러분들 이러고 돌아다니실 수 있으세요? 안 되죠. 바로 이 더러운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넘치는 악이라는 것은 흘러 넘치는 위선과 더러운 욕망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두 가지의 상징적인 표현은 성도가 완전히 버려야 되는 모든 죄악의 총체적인 표현을 가리키는 것이죠. 인간의 내면의 부패와 인간의 외적인 모든 죄악에 대한 모든 것들을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버려야 한다라는 내버리다라는 동사가 더러운 옷을 입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더러운 위선과 더러운 욕망의 옷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벗어버리는 것이 바로 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양식들을 다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세심하게 자신의 마음을 살펴서 마음속에 있는 욕망과 탐심과 내가 일상 가운데 가는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이것을 내가 주의를 하고 멈추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린 다음에 말씀의 새로운 옷을 입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예, 세상 사람들도 육신의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음식을 먹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조절합니다. 그리고 몸 안에 있는 독소가 쌓여있으면 어떻게 하죠? 이 독소를 다 빼내려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잘못되어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넘치는 악을 먼저 버리셔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을 한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말씀을 받을 때에 두 가지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21절에 제가 제목이 있죠. 우리 제목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예, 마음에 심어진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복음을 가리킵니다. 예, 종말론적인 구원의 원리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죠. 이 복음 안에.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모든 윤리적인 교훈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받을 때 온유함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첫 번째 우리가 바른 자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성내는 것하고 반대의 개념인 것이죠. 성내지 말고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프라우테티라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사나운 짐승이 있습니다. 그 짐승을, 짐승이 길들여져 있는 상태를 바로 온유함이라고 합니다. 막 열이 많이 납니다. 땀이 많이 납니다. 고통받고 있는 환자가 약을 먹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게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이죠. 갈증이 너무나 일어나는데 냉수를 들이켰습니다. 그 완전한 갈증이 해소되는 것이 바로 온유함이라고 합니다. 온유라는 것은요, 내 안에 있는 거칠고 불같은 기질을 통제함으로써 누그러진 마음의 상태를 갖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면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셔야 한다는 것이죠.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욕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없어요? 막 짜증나는 마음이 있으세요? 없어요? 이런 마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님의 성령을 초청하셔서 하나님 제 마음을 잘 컨트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들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온유함의 대표적인 모델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조건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온유함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혈기왕성하여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기 위하여서 온유함의 마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일을 잘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없어요? 일을 너무 잘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너무 과신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먼저 내가 일을 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일을 하셔야 하는 것이죠. 예, 남산 밑에 한 유명한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예, 어느 날 그 교회의 성도 가운데 예, 한 분이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네, 장로님께서 친히 그 집에 찾아가셔서 예, 시신을 알코올로 닦으시면서 염을 해주셨습니다. 아, 그런데 그때 당시 그 돌아가신 분의 아들이었던 해군 소장입니다. 별 두 개죠. 그 아들이 집으로 오더니 이 일하시는 장로님에게 성경책 한 권을 주면서 아버님의 평소 부탁이니 제발 시신 위에 이 성경책을 놓아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 그러다 그 장로님은 세상을 떠나신 분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이 별로 소용이 없으니 차라리 그 성경책을 들고 아버님의 오랜 바람이었던 대로 아버님의 믿음을 본받으셔서 아드님께서 교회에 나오시면 어떻겠냐라고 정중하게 권면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 아들의 얼굴이 변하였습니다. 이 땡땡땡 이렇게 했습니다. 예. 하라면 할 것이지 무슨 잔소리가 그렇게 많아? 막 소리를 질렀던 것이죠. 그 아들은 그 장로님을 장례 도와주는 일꾼으로 여기고 마치 부하 다루듯이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장로님 기분이 어땠을까요? 화를 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저 같으면 화낼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화낼까요? 안 낼까요? 솔직히. 우리 주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쁜 가운데 와서 손수 시신까지 만지며 봉사를 하는데 이러한 수모를 당했으니 정말 참담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은 모든 분을 꾹 참으면서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겸손하게 온유하게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마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장로님은 평소 학식과 덕이 많아 모든 교인들의 존경을 받던 분이셨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큰 기업체를 거느린 대기업의 회장님이셨어요. 나중에 아드님은 그 장로님에 대해서 전해 듣게 됩니다. 그 아들은 자기의 그 모욕적인 말들까지 참으며 시신을 염하였던 이 장로님의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이 떠올라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장로님을 찾아가서 자신이 잘못했다라고 사죄를 하고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교만으로 가득 찬 한 영혼을 감동시키는 것은요, 더 막강한 권력과 힘이 아니라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의 진정한 실력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온유함의 태도는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른 자세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받기만 해서는 안 되며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될 것을 야고보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행함의 주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이죠. 21절의 말씀에서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받으라라는 이 권면의 메시지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성도들이 많이 착각할 때 이렇게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예배당이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행위를 가리킬 때 말씀을 받는다라고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듣는 행위만을 가리키는 행함이 아니라 반드시 이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것은 예배를 잘 드리고 설교를 잘 듣고 헌금을 잘하고 이쪽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듣는 행위 플러스 이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행위가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셨던 그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행하지 않고 듣는 자만 듣기만 한다라면 그것은 바로 그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그걸 잘 듣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면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바로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내 자신이 속고 있잖아요. 이 속는 것이 존재됨이 되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의심을 해보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듣기만 하는 행위를 하는 자의 문제점을 한 가지의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여러분들 거울 보시고 교회 오셨나요? 거울 보셨는데 여기 여자분들 립스틱을 발랐는데 여기 립스틱이 이렇게 빗나갔어요. 아, 딱 보고 아 내가 립스틱 빗나갔구나 하는데 갑자기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안 고치고 딱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거울 보면 우리의 존재됨을 잠깐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잠깐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아무런 행동과 액션이 없으면 그건 바로 뭐냐면요. 잠깐의 깨달음만 있는 그것을 잊어버린 자와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잠깐 자신의 모습을 인지하는 깨달음은 믿음의 아무런 효과도 만들어내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럴싸한 말씀들과 신학적인 논리들을 아무리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인지적으로 깨달았다? 오케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삶 가운데 적용되어질 때 진정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25절에서는 말씀을 행하는 자의 모습을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울을 보는 자는 잠깐 깨닫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자이지만 자유의 완전한 율법을 들여다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의 완전한 율법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 또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믿음의 법이라고 이야기했던 것, 사도 바울이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고 얘기했던 것, 동일하게 복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복음의 능력을 그것을 몸을 구부리듯이 그것을 보고 관찰한다라면 이것이 바로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 태도와 말씀 앞에 선 태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매주 말씀을 들으시고 뭐 새벽기도도 하시는 분들 계실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 큐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 공부하기 위한 걸로만 말씀을 혹시 하시지는 않으십니까?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라고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는 행위의 행함만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말씀을 듣는 행위 플러스 이것을 삶 가운데 실천하고 계십니까?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 자신에게 비교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과 27절에서 말씀을 행하는 자의 경건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혀에 관한 문제, 두 번째로 구제에 관한 문제, 세 번째로 세상의 유혹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6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예, 경건이라는 단어가 트레스코스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트레스케이아라고 하는데요. 네, 1세기 당시 종교적인 제반 행위들, 그 당시에는 경건을 어떤 것으로 이해했냐면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사람들이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이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착각했다라는 것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철을 제어하지 못한다라면 그의 경건은 헛것이며 그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윤리적인 말의 절제가 뒤따르지 않는 종교적인 모든 행위들은 경건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대체적으로 뭘로 실수하십니까? 그놈의 입이. 아, 진짜 저도 목사지만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말의 실수가 많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때문에 우리가 다 행하고도 까먹는 거죠. 첫 번째로,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한 것, 그 경건은 바로 혀를 다스려야 한다. 말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경건을 보다 자세히 이야기하면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7절의 말씀에 의하면 구제와 세속화에 물들지 않는 것이 바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주변 세계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만일 세상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성도가 있다라면, 그러니까 세상의 영향력을 받은 성도가 있다라면, 그는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모든 경건의 예배를 다 드리지만, 그 삶 가운데, 진정한 정결과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없다라면, 그것은 참된 경건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날 말로만 옳다 그르다 사변적이고 인식적인 신앙에서 머무르지 말고 실제적인 구제를 행하는 것,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고 삶의 실천이 있는 모든 구체적인 노력들을 통해서 나의 삶의 영역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그 원리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경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기독교를 믿는 선진국일수록 사랑이라는 단어가 동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후진국일수록이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관념적이라고 합니다. 이론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관념적이고 이론적이다라는 얘기는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건은 반드시 이웃에 대한 사랑과 관심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 역시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구제의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은 둘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경건하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는 것, 옳다 그르다만 얘기하는 것, 그것은 경건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자신의 이기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압제하고 무시하는 것 역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경건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생활만 열심히 하고 삶이 되게 까칠해요.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럼 어떻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극정성으로 행하면서 주변의 이웃들에게 악을 행하며 법을 어기며 거짓된 경건을 행한다라면 그것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때는 온유함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행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러한 참된 경건을 통해서 우리의 혀를 잘 다스리고 옆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돌보아주고 세상적인 영향력을 받지 않고 오히려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할 때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 끼어있는 믿음의 사람임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 방향을 제시해주고 이러한 목적을 향해 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더욱더 서울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은혜와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귀한 권속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